예전에 그 서커스 어릴 때 봤는데 그때는 영화가 없었어요. 혹시 어른들은 이제 예전에 기억하실 텐데 이 서커스 이거 천막 지금 뭐 미국 천막 같은데 한국에 이렇게 천막을 하면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커스를 했습니다. 이 서커스 동네 오면요 동네 잔치 옛날에 배웠어요. 극장도 간 것도 없고 TV도 없기 때문에 서커스단이 왔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동네가 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서커스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뭐 머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공중에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예전 옛날 기억이 조금 났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동물 가지고 이렇게 말 가지고 이렇게 불 가운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불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커스에서는 동물로 이렇게 하는 서커스가 있는데 인도나 태국에서 보면은 코끼리를 길들여서 서커스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 길들이는 장면인데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유인해서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 줄로 묶여있는데 원래 쇠사슬로 묶어서 두꺼운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둥지에다 또 쇠사슬 묶어서 우리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게 하면은 어린 코끼리가 얼마 정도 가다가 다리가 묶여있으니까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쇠줄이 팽팽해지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코끼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리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끼리가 최선을 길이만큼 내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들여진 코끼리를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길들여져야 되는가? 성령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첫 번째 말씀으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는 말씀 안에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가 됩니다. 근데 취미가 비슷하거나 내 성격과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면은 그것도 교제인데 육적인 교제이고 이 육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 그룹끼리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도 돌이키지만 몸도 돌이켜서 주님께 나갈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정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만 인정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도 인정이 되고 영원한 세상에도 인정이 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되는 진리는 일시적인 진리입니다. 일시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서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세 번째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면은 두 가지 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여야 용서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꽃을 피워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거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상처의 치유의 첫 번째 문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또 치유하려는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 내 마음의 원통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네 번째 말씀으로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도 똑같이 용서와 두 개의 같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진리가 다 진리를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느냐? 어떤 진리의 말을 할 때는 사는 진리의 말이 있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하면은 죽이는 위로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진리의 말을 하려면 살리는 위로의 말을 하려면은 그 진리와 함께 다른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두 번째 문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있고 진리이면서 사랑이 담겨있는 위로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위로의 말이고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사랑을 담기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하느냐? 그냥 같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을 수 있으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과 같이 나도 아파하면서 같이 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건지움을 받았던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은 이렇게 진리의 말을 하여야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말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랑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 다섯 번째로 권면입니다. 권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성도는 피차 권면에서, 권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권면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게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권면에서 죄에서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그 이유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 안에, 안전한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권면하지 않으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면하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끝까지 잡아야 하고 그토록 권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곡케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곡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소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권면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권면의 뜻에부터 한번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권면의 뜻은 영어로 to urge strongly 이렇게 되어 있고요. appeal to. 한국어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알아듣고도 권하고 격려하는데 힘쓰게 함.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 권면이나 위로나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권면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이 파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being with가 같이 그 사람 같이 존재에 같이 있다는 뜻이고 이 칼레오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로 이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인데 위로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 목적지가 있는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걸어가는데 여행을 함께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함께 여행을 하려면은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같은 여행지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같이 가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제가 TV에 이렇게 보니까는 같이 가족끼리 한 20명, 30명 넘게 같이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딱 이제 첫 번째 도착지에서 밥을 먹는데 전부 다 통일해서 훌렁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훌렁탕 말고 거기에다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무슨 고기죠? 고기인데 이렇게 찐 고기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고 이렇게 먹겠다 그래도 그것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거기서 그냥 마음이 상해서 끝까지 여행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 일 때문에 10년 동안 다시 안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연이라는 것은 마음을 서로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서로 곤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곤면이라는 것은 충고하고 좀 다릅니다. 충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대로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고입니다. 근데 이 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속이 시원하고 답답한 것이 확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권면한 것이 아니라 충고를 한 것입니다. 권면을 하면은 나는 답답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해소된 것 같진 않지만 권면을 들은 사람은 마음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꽉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느낌을 듣는 상대방이 느낀다면 그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 보면은 목회 상담 학교수 중에 제이 아담스가 있습니다. 권면적 상담을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이 권면적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게 하지 말고 죄를 직면하게 하는 상담법을 권면적 상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컨퍼스틴하게 하는 것이 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내 자신의 깊숙이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묶였던 것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나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문제 아니다. 내 문제인데 왜 너는 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은 권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상대방이 내 몸같이 생각할 때 그 권면이 효과가 있고 그 권면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와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벌거벗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의 죄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의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지만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사람, 남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빨리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허겁지겁 시내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옆에다가 막 서로 춤을 추고 금송아지가 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이 돌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송아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거를 먹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서 여쭤오되 슬프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 일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해버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놓고 이스라엘의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지워버리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의 지금까지 뭐 80년 생활 자체도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걸 완전히 버려버릴 수 있는 모세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 건진 죄를 보고 내가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함께하는 사람은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죄가 나의 책임이라는 이 공동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권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권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서 그 상대방의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책임이고 나의 공동 책임이라고 느낄 때 그 말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권면을 듣는 상대방이 위로를 느끼고 그 위로를 느끼면서 죄의 자기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삶 중에 하나가 권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교회에서 넘쳐 흐르다 보니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술집을 운영하면서 11조를 아주 큰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분 허락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술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술 장사에서 열심히 해서 11조 헌금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기 자신만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사는 것, 나만 사겠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밖에 있는 이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지지 않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입니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몇 군데 섬겨봤는데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는데 교회 안에서 불륜이 싹트는데 교회 안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은혜로 덮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빙자해서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안과 밖의 모습에서 성도의 삶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을 통해서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권면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게 되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는 권면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성도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교회에 소망을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그 코끼리 길들이는 것 그 화면 보았습니다. 이 코끼리 길들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죄의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길들여진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 속에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희 삶들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